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대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고난주간 오늘과 내일 수목 양일간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짧지 않으신 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나오미, 룻, 보아스의 각각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어떻게 능력의 손길을 펼치셨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룻기 시대적 배경은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듯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기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사사시대는 그 이전에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그들의 문화에 심취하였으며 유일신 여호와 사상이 상실될 정도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소망이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방인의 침략이 잦았는데 사사시대를 전통적인 견해로 약 340년으로 볼 때에 약 340년 중 약 100년을 외세의 침략과 압제에 시달릴 정도로 이스라엘에게는 극심한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룻기는 룻기 1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유대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살기가 어려웠기에 본향을 떠나 이방의 땅 모압으로 가서 거주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1장 2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오늘 이 시간에는 이들 가족들 중에 하나인 나오미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의 집에 시집을 가서 아들 두 명 말론과 기련을 낳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생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인생에 흉년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절의 표현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를 보면 남편이 가족을 데리고 이주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남편이 주도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나오미가 남편을 강요해서 이주했거나 아니면 남편의 제안에 전적인 동의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나오미의 주도 면밀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나오미는 모압으로부터 본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와 며느리 룻에게 친족 보아스를 대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하는 데 있어서 그저 침묵하며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던 이유가 흉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흉년의 시기가 어려우니 살기 위해서 이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왜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는 흉년이라는 그 상황을 구실 삼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문화에 젖어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어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을 보고 어떻게 비통해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악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나오미 가정을 포함해서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을 단순한 자연현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흉년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든 것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었던 하나님을 떠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역경을 맞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기 성찰 없이 아무리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 가정이 직면한 흉년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생각했더라면 과연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었겠습니까? 모압 땅으로 가 흉년의 지대를 벗어나 살아간다면 마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모압 땅에서 살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기 1장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를 위로해 줄 친척은 이방 땅에 두 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거주한 기간을 약 10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3절에 남편의 죽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남편은 모압 땅 이주 초기에 죽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행복한 꿈을 가지고 이방 땅에 도착해서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을 잃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사람은 두 아들뿐입니다. 두 아들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야 했고, 두 아들의 행복을 대리만족하며 자신의 슬픔을 달래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에게 적절한 모압 여자들을 골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마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한 집에 과부 세 사람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식 두 명을 잃고 이방 땅에 두 명의 과부 며느리와 남게 된 나오미의 인생이 소설 같은 전개이지 않습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신을, 남편과 함께 죽어야 할 것을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의 미망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왔던 가족들 중에 이제는 자신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된 처지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에게 말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 자신이 그렇게까지 된 것이 여호와의 손이 치셨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이와 유사한 표현이 여러 구절에서 나옵니다. 1장 20절 하반절에도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1장 21절 중반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치셨기에 자신의 처지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 전능의 손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손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한 가지 예로서 사무엘상 12장 15절에 사무엘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내가 어려울 때 그저 말만 하면 도와주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은 구원의 손, 전능의 손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 징계의 손이 되십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 둘을 잃고서야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이심을 깨닫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와 달리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 사람은 더 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받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나오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때론 시험에 빠지기도 하며 범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시험에 빠지고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징계의 손으로 인생의 역경을 직면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슬프게 고백한 시점 이전에는 깨달을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깨닫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 징계의 손의 강도는 더 커질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을 맞이했을 그때에 자기 성찰을 통해 그 흉년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왜 고백하지 못했을까 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집단적 범죄로 인한 집단적 심판에게 자신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직면한 흉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왔다고 깨달았다면 어디를 간들 그 손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의해서 직면한 상황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집단적일 경우에는 나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을 거야. 과연 그렇겠습니까? 좀 더 일찍 깨닫는 사람이 좀 더 빨리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면하게 되고 좀 더 일찍 깨닫는 사람이 좀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의 근본적인 원인을 몰랐기에 해외 이주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 도피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에 극심히 가난해서 떠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여기서 풍족함이란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어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풍족에 해당하는 원어는 말에로서 충만, 가득, 체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생물들과 사람에게 충만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충만이 바로 말에입니다. 이외에도 제약이 가득하거나 사람이 무수히 많다거나 물이 항아리에 가득하다는 등등의 표현을 사용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의 시기에도 물질적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과 물질의 풍족함을 가지고 흉년이라는 상황을 구실 삼아 이방 땅에서 더 잘 살아보겠다는 허황된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극심히 가난한 사람이라면 이주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주 가난했더라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아서라도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과 달리 베들레헴에 살던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나오미 가족과 함께 살았던 베들레헴 땅 거주자들은 흉년을 맞이해서 대부분은 현지에서 살았습니다. 1장 19절을 보면 나오미의 귀향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귀향이 온 성읍이 떠들 만큼 집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향을 떠나 다시 오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성읍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알 만큼 나오미 역시 2장 1절에 표현하고 있는 보아스처럼 유력한 즉 부유했던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풍족히 나가서 더 큰 꿈을 이루고 싶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손이 임할 때에는 현실의 상황을 회피하거나 구실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성읍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떠드는 소리에 나오미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에는 즐거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마라의 뜻은 이 성경 아래 각주에 나와 있듯이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풍성함을 뜻하는 마라의 삶으로 나갔지만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즐거운 인생을 살기 원했으나 자신의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다르게 불리워지기를 원했던 것은 이제는 곧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전에 옛사람인 내가 아니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나오미의 자기 부인의 삶이 시작된 것이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는 고백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직면한 상황이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손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 곧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손을 깨닫고 자기 부인의 삶을 결단한 나오미에게 마침내 여호와의 짧지 않은 손, 구원의 손, 회복의 손이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구원의 손은 이미 나오미에게 임했습니다.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라고 고백을 할 때에 구원의 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나오미 가정에 흉년을 보낼 때부터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을 죽게 할 때에도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이 구원의 손으로 나오미에게 머물고 계셨습니다. 단지 나오미가 자기 부인의 삶을 결단할 때에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이 회복의 손으로 임했을 뿐입니다. 나오미는 본향으로 같이 따라온 며느리 룻에게 기질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여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일처럼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절망의 인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교우님들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압에 머물고 있었던 나오미처럼 절망 속에 있습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회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의 회복을 표현한 구절이 룻기 4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정도로 여인들이 나오미의 회복을 인정했습니다. 룻기 4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난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보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짧지 않으신 손길로 인해 일곱 아들 부럽지 않은 귀한 이방여인 며느리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우님들, 나오미처럼 인생의 역경과 절망의 시기를 겪고 있으시다면 일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손에 의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이 언제가 되기를 바랍니까? 룻기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라는 표현처럼 회복의 때가 빨리 당겨져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궁극적으로는 결코 심판의 손이 아니시며 구원의 손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에 자기를 비하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시며 결코 심판의 손이 아니시며 구원의 손, 전능의 손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오미처럼 인생의 절망과 역경 속에 있다면 더 이상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매지 않고 자신을 말씀 위에 바로 세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만이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